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15면에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큰 곤란을 겪고 그 여러 번의 실패를 맛봐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셔와서 우리가 전쟁을 승리로 바꾸자라고 해서 법궤를 가져왔죠. 그리고 더 큰 패배를 당하는 것이 사무엘 4장과 5장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기대는 당연히 만군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느 나라, 어느 군대, 어떤 대적이라도 이길 수 있으리라고 당연히 생각했고 뜻밖에도 하나님은 그 기대를 외면하셨습니다. 블레셋이나 이스라엘이나 공히 하나님이 패배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그 패배로 인한 이스라엘의 그 신앙적 혼란이라는 것이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은 데서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영광이 없다. 영광이 무너졌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임재, 현실적 통치에 대하여 다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오늘 5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잡혀간 그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의 중심부, 그들의 신앙의 자리, 다곤 신당에서 일하십니다. 다곤 신이 그 제사장들이 아침에 일어나 신전에 가보니까 엎드러져 법궤 앞에 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곤을 다시 세워놓고 그 이튿날 가보니까 이번에는 머리가 땅에 닿아서 절하듯이 법궤 앞에 있고 손목은 잘려서 문지방에 걸려있고 몸뚱아리만 남아있는 꼴을 보게 됩니다. 당황하게 되죠. 또 진행해 보면 이제 하나님이 거기 재앙을 내리셔서 블레셋이 견디지 못하고 7개월 만에 법궤를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으면 하나님은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셨는데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의 임재 하에서도 패배했을까? 잘못했기 때문이다. 신앙적인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편들지 않았다. 이렇게 쉽게 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 빼앗겨지고 다곤 신당에 들어가 일종의 전리품이 되는 수모를 겪으면서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대를 깼다는 데 초점이 있다는 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기대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한 질 이유가 없다. 그 기대를 하나님이 정면에서 거부하시고 충돌하여 말하자면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기대를 산산조각을 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쉽게 이스라엘은 신앙이 충분치 않았다 이렇게 모호하게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을 절 더 잘 모셨으면 가능했을 승리를 놓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왜 그 시간에 잡혀가셔서 적진의 한복판에서 그들이 믿는 우상을 깨뜨리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기대와 다른 식의 자신의 증명을 했을까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이사야 42장에 의하면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이사야 42장 5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상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사기의 실패도 우상 문제이고 이스라엘 역사 내내 왕정 열왕기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스라엘의 왕정에서도 그 나라의 실패와 멸망의 가장 큰 이유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은 무엇이길래 우상이 어떤 문제이길래 하나님은 우상과의 싸움을 가장 큰 주제로 삼으시는가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우상 정도인 것으로는 타협하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우상은 뭐길래요?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5절에 의하면 탐심이 우상입니다. 아주 요약된 정의죠. 탐심은 뭐죠? 우리의 욕심입니다. 욕심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정도의 수준으로 타협하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만족하는 능력, 그것을 채워주는 대상 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쉽게 얘기해서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다른 신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대와 소원을 만족시키는 정도, 우리가 주인이고 수단에 불과한 정도로서는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같은 이사야 43장 42장 다음에 있는 43장에 있듯이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살을지도 못하리니 대존하는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가 영광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우리의 소원, 우리의 상상의 극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 있습니다.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가 뭐죠? 하나님은 생각이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 인간의 생각을 상회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있고 우상은 우리의 생각을 이루어주는 존재입니다. 수단이죠. 하나님은 수단으로 만족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인류 역사입니다. 영화 제목은 기억이 안 나고 유명한 백윤식 씨가 나온 무슨 싸우는 영화였는데, 깡패들 영화였는데, 이제 이렇게 일을 정리하겠다 그러자 함께 참여한 그 후배가 제 생각은 이러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의를 제기하자 백윤식 씨가 이렇게 가장 기독교적인 답을 합니다. 생각은 내가 하는 거야. 여기를 틀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뇌활동을 중지하라는 게 아니라 목적지와 차원과 내용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 커서 에베소서 1장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찬송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실 존재입니다. 우리라는 정체성은 하나님이 누구시냐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다만 수단으로 써서 자기네들의 안전과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급급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저들의 요구와 기대를 충돌하시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인 것입니다. 나를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그런 뜻이 아니다. 나를 하나님이라고 찾는 것은 이런 것을 목적하고 있지 않다. 이것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에게 언제나 시험거리라서 우리는 오늘날 신약시대의 표현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안심을, 형통을 주리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고단한 게 복인가? 그건 조금 더 진행해 보십시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이 교회 시대에 교회의 가장 큰 시험이 된 승리주의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승리주의는 역사적인 그 사건 때문에 일어났는데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결국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데서부터 기독교의 가장 큰 시험이 됩니다. 권력을 가지는 것, 모든 경우에 우위에 서고 승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갖고 있는 생각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에 우위에 서야 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초월적 권능과 높으심이 드러나야 되고 그 높으심을 증거해야 되고 보상으로 가져야 되는 것. 우리에게 실패가 일어나거나 우리에게 고통이 일어나면 내게 무슨 잘못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승리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승리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언제나 보이는 싸움에 집착하게 하고 보이는 싸움에서의 보상을 요구하는데 오늘 사건이야말로 사무엘상 4장과 5장에 걸친 이 사건이야말로 그 문제를 하나님이 정면으로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패배를 요구하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도 우리 함께 한 것과 같이 이스라엘은 어떤 혼란에 빠집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확신, 그리고 삶의 근거를 다 잃습니다. 너무나 재미있게도 교회 시대 내내 기독교 신자들이 겪는 혼란이 무엇이냐면 이 승리주의로 답이 되지 않는 신앙 현실에 대한 혼란입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나는 내 인생은 형통하지 않은가?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것이 현실이죠. 잘한 기억,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한 기억은 띄엄띄엄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을 다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회개한 것도 사실이고 은혜를 입은 것도 사실이지만 오늘은 믿기 전하고 별 관계가 없이 힘이 듭니다. 그게 더 무섭죠. 그때는 예수를 몰라서 어려웠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열심히 믿고 노력하는데도 왜 형통하지 않은가? 우리로서는 정말 멘붕이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한번 올라와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얼굴을 하고 앉아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됩니다. 금년 크리스마스 때는 제가 모든 카드에 그 표정을 찍어서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 두 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맨 처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달라지느냐 하면 도덕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금방 알아들을 것 같으죠?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도덕성의 변화라는 것이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고 신령하고 성실하고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가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느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알 것 같은 얘기입니다. 신령해져야 되고 신자다워야 됩니다. 옳습니다. 중요한 대목은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때 할 수 있었던 건 승부가 전부입니다. 승부.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여기서 새 사람으로 살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에 관하여 설명을 하는 것은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음을 받은 정체성을 아는 문제입니다. 어떤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지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어가는 생명체, 피조물, 명예와 위대함과 진리와 생명의 정체성입니다. 도덕성이 잘하고 못하고를 우리에게 선택하고 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목록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엔 할 수 없었던 선과 의와 진리와 거룩을 살 수 있게 됐다. 그런 존재다. 너는 존엄한 존재다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당연한 우리의 신분,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복인 것입니다. 그걸 못한 게 손해이지 잘못했어 잘했어로 둘이 대등하게 나뉘는 선택 사이에 서 있지를 않습니다. 못하면 못난 짓을 한 겁니다. 해야 되는 걸 안 한 겁니다. 뭐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 의와 진리와 생명입니다. 이거 안 하고 거짓말하고 못나게 굴지 마라가 아니라 이 둘의 선택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엄하고 위대하고 거룩하고 충만한 삶을 살았다 못 살았다가 있죠. 이 영화를 찍거나 드라마를 찍으면 여러분이 어느 역할을 맡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인공이 악역이냐 선한 역할이냐죠. 주인공은 원래 선한 역할을 맡아야 맞습니다. 그러면 상대 역이 있죠. 악한 역. 악한 역이라는 것과 선한 역이라는 것은 같은 사건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겁니다. 같은 일에 대한 목적이 다른 겁니다. 거기에 아무런 가치가 없고 거기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들은 화를 내고 더럽게 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헐뜯고 비난하고밖에. 왜요? 내용이 없으니까. 그러나 내용이 있으면, 내용이라는 것은 일어난 사건이 전부가 아니라 그 사건 속에서도 보여져야 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와 진리, 생명들입니다. 생명의 가치, 인간성의 위대함을 거기다가 넣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견디는 거죠. 악역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때 주인공은 웃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최악으로 할 때도 너는 좋겠다, 그런 소리 다 해도 돼서 난 못한다, 너도 해봐. 정말? 그럼 감독이 와서 딱 끊죠. 너 정신 나갔냐? 대사에 없는 소리는 왜 하냐? 그렇죠? 유명한 영화 감독이 하나 있는데 이름은 잊었습니다. 유명하면 그게 이름입니다. 그 영화 감독이 그 영화평 속에 이렇게 인용돼서 나왔는데 기억이 나서 그렇습니다. 모든 배우에게 이걸 요구한답니다. 목소리를 낮춰라. 표정을 잡지 마라. 제스처를 쓰지 마라. 대사와 스토리 속에 더 풍성히 내용을 담으려면 네가 연기를 하면 망친단다. 신기한 말이죠. 연기를 하면 안 됩니다. 녹아드셔야 해야 됩니다. 대사를 줬잖아요. 그때 그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말. 우리는 그 말을 누가 주죠? 하나님이 주죠. 성경에 써 있죠. 그 말을 해요.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25절 이하를 보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확연히 배역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상대는 더럽거나 악하거나 밖에 할 게 없고 우리만이 뭘 할 수 있다고요? 친절하게 하며 용서하며 덕을 세우며 우리가 맡은 역할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벌어진 모든 정황에서 이 말을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형통하고 우월하고 잘나야 이 말이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시험 속에서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큰 시험 속에서. 그러니까 이 일의 중요성을 대부분 오산합니다. 내가 힘을 가지고 있고 승리하고 있어야 이 말이 힘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반대로 길을 간 이가 예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세상에 와서 오해받고 수치당하고 억울한 자리에까지 누명을 쓰고 죽어버립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 모든 경우에 그가 한 반응을 보십시오. 왜 그렇게 하셨죠? 예수께서 그 길을 걸으신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왜 예수는 반발하지도 변명하지도 설명하지도 않았을까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일을 나눌 수도 없고 우리가 사전에 이해를 해서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예수가 하지 않고는 뒤집을 수 없는 사망을 이기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걸 감수하죠.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충성서약입니다. 주께서 죽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맡겠습니다. 죽는 자리에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뭐라고 욕먹었다고요? 사탄아,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인생이 형통하고 승리해야 증언이 된다고요? 예수가 걸으신 길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이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우리가 예수보다도 고단한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33년 만에 죽어버리셨죠. 우리는 그렇게 못 죽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위대한 길입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 아이들은 언제 쏟아져 나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와보라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오늘 억울함과 말이 안 되는 자리에서 이 역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불렀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고난, 이 자리보다 큰 내용을 심는 일로 인류 역사와 우리의 인생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죠. 그래야 건너지죠. 쉽지 않습니다. 눈물이 쑥 나오죠. 모든 가치 일은, 있는 일은 다 눈물 나지 않습니까? 눈물 없이 어떻게 고급한 자리에 갑니까? 훈련 없이, 인내 없이, 고뇌 없이 어떻게 쉽게 갑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줄 양식은 내 살이고 내 피라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걸어야 하는 길은 예수의 눈물이요 예수의 피요 예수의 찢긴 살 아닙니까? 예수가 그 길을 걸었고 우리도 그거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로야 위로가 되는, 간신히 견딜 수 있는 길을 걷는 거 아닙니까? 위대한 길이랍니다. 왜 우리는 언제부터 이게 우상이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법궤를 가져오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이 예수를 믿으면 쉬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축소시켰을까요? 그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예수가 걸은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길이요,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과 권능을 동원하여 요구하시는, 만드는 길이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부른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 편하게 살고 마는 타협할 수 없는 존재랍니다. 그래서 이 일들은 우리에게 두 번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변화, 도덕성의 변화, 존엄성, 가치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가 생깁니다. 세계관이라 세계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세계는 보이는 것이 운명이거나 힘이 아니라는 것, 권력, 능력, 물질, 이런 것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예수 안에서 완성하신다는 것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사망이 그의 권세를 가지고 하는 위협이고 시험입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답은 뭐죠? 십자가입니다. 죽는 것이죠.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무슨 일을 하는가? 예수님의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 사망을 비껴간 것이 아니라 사망을 꼬치에 꿰신 것 같이 해버립니다. 사망의 자리에 들어가 사망을 뒤집으시죠. 그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기독교가 얘기하는 구원, 영광, 승리 라는 것을 우리는 만들어낼 다른 방법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외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기억해야 되죠. 에베소서 1장입니다. 이걸 기억해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시며, 이게 3절이에요. 4절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합니다. 예수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뜻은 예수로 보인 창세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말은 예수가 걸은 길, 그 내용으로만 만드시는 것으로 우리를 만드시겠답니다. 언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물론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창조를 예수 안에서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알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바른 길을 갔어도 예수 안에서일 겁니다. 그 모범도 예수 안에서고, 타락을 하자 사망을 택한 우리를 찾아와 사망까지 뒤집어 엎는 자리까지 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정성, 그리고 거기서 보이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뜻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의 증명과 항복이라는 것이 구원과 창조의 목적에서 가장 큰 몫을 한다고 증언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안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우리 보통 하는 얘기로 예수를 믿지 않고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이 갖는 의미에 가장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없이는 예수 믿는다는 말이 본질이 빠진 것이죠. 이 눈물 나는 고생을 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그게 위대하기 때문에 눈물 납니다. 쉬운 가치는 없습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늘 무슨 실수를 하느냐?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믿기 전의 현실과 동일한 정황입니다. 그렇죠? 그 환경입니다. 사망은 그때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도 우리에게 와서 공포였고 협박이었고 그리고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사망 권세는 여전히 그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그땐 몰라서 졌고 지금은 알고도 진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엎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망이 끝이 아닙니다. 부활입니다. 우린 이길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를 지금 꺾지 않으십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정황이, 이 환경이 계속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기에 우리 질문이 있는 겁니다. 왜 법궤를 가져왔을 때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기대를 저버리시고 그들의 이해를 박살을 내시고 하나님 수모를 당하시고 잡혀가셨습니까? 너희가 기대하는 목적과 내가 기대하는 의도한 목적이 다르다. 내용도 다르다. 나는 우상에게 내 찬송을 내줄 수 없다. 나에 대한 이해도 더 깊어야 되고 너희 자신에 대한 이해도 더 깊어야 된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야 된다. 우리 보통 얘기하는 고생을 해야 훌륭한 사람이 된다 이런 막연한 표현이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현실을 각오하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힘들어서 못해 먹겠습니다. 그럼 지는 겁니다. 그럼 지는 겁니다. 오늘 벌어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엇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러운 말과 악의를 접고 의심과 변명을 접고 사십시오. 맡긴 일을 하십시오. 웃을 수 없으면 참으십시오. 울고 불고 동정을 구하지 마시고 난리 법석을 떨어서 원망으로 가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만큼 하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사시면서 사망과 세상이 주는 위협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만들어가는 길의 차이를 우리는 점점 더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안에서 새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증언할 자는 우리뿐입니다. 우리만 의와 진리와 생명에 대한 살아있는 존재, 증명, 인생입니다. 살아내십시오. 영화에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인공이어야죠. 주인공은 맨 끝에 인사하러 나오고 악당들끼리 놀다가 끝나는 그런 영화를 보았습니까? 그럴 수 없죠. 여러분 뭐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속한 이 시대에 여러분은 주인공이십니까? 자기 인생이 자기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불러낸 그 믿음의 인생입니까? 그 인생을 살아내셔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실제로 뭔지 인생 안에 담으십시오. 인생 안에 담으십시오.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당연한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와 비난은 시험입니다. 이미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내가 믿었거든. 여러분 각자가 예수를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인생을 사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구원과 기적으로 바꿔놓으시는 역할을 기적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생이 묶여 한 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는 충성과 기적과 기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